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게 무엇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6장은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일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율법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은혜시대 요구가 있고 또 마지막 한란시대 요구가 있습니다. 7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6장에서는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일은 7장에 이제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가 나가는데 그 파수꾼이 되려면은 아모스 7장 사명자의 역사가 다림줄을 잡아야 된다. 그 다림줄이 곧 하나님의 쟁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변론한 말씀을 한마디로 다림줄이라 혹은 측량줄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쟁변을 들으라. 이 쟁변이라는 것은 순리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가지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 앞에서 쟁변한다. 산. 4장 1절에 보면은 말일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운동은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유대 강야에서 율법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해방을 시킵니다. 뭐 형구소에서 간 사람이 나오는 게 문제지 뭐 떡이 밥이 문제가 아니죠. 그 형구소 나오는 게 문제다. 우리 아담 후손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율법에 갇혔는데 그 율법에서 위로하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걸머지시고 우리를 대신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작은 산 은혜시대 교회 천국 복음이 1차 하나님의 변론이고 2차는 종말에 동방의 높은 산 이사야 40장 9절에서 41장 42장 이제 계속 되는 아름다운 소식 세일의 교훈 심판할 때 주시는 변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는데 은혜 시대는 강야 작은 산에서 십자가도를 전하고 환란 시대는 동방의 높은 산에서 심판의 결론인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율법 시대와 다릅니다. 은혜 시대 사도들의 그 변론은 모세 율법과 은혜를 변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이 변론 중에도 쟁변입니다. 다툴 쟁자거든요. 다툰다. 책망하시고 다투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종들에게 쟁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신데 셈의 장막 서쪽 아시아에서 즉 유대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유월절 역사를 하셨고 그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실 그 걸음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어타시고 하나님 내 영혼 받으십시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일부가 1차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승리만 단 줄 알고 지금 기독교가 거기서 맴돌고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이제 6장 보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쟁변을 들으라 했는데 지금 교회는 듣지 않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역사는 세일을 쟁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약속 공개에 가서 다른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데 작은 책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7절에서 11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 종 선지자들 옛날에 뭐 아브라함 민도 선지고 뭐 아브라함 계통 그 족보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모세도 선지자고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소 선지자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빠짐없이 예언을 다 해서 보내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책대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때 나머지 말씀 심판의 말씀 새 시대에 갈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연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묵시 가운데서 2000년 후에 될 일을 요한이 네가 지금 먼저 묵시 중에서 먹어봐라. 그래 먹어보니 이 작은 책 계시록이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써도 에덴 동산 가야 되니까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다시 예언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약속 공개하고 계시록 11장에서 예언 성취가 되는데 조건이 없다. 1260일 예언하면은 내가 공중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그 공중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느 교파든지 또 누구든지 다시 한 사람 만나고 못하면 못 만납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재림주를 만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옛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꿀같이 먹고 계시록을 들고 나가서 다시 예언해라 하셨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못 만나는 거죠. 노아 때는 홍수가 나니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들지 못한 사람은 물속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은 노아의 때와 같았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언하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쟁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쟁변을 듣는 사람은, 예언을 읽고 듣는 사람은 새 시대 보내주고, 이 쟁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변이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뭐 잘못이 한두 가지입니까? 매를마다 죽어도, 천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그 야단만 치고 셋이 보내준다. 고맙죠. 생변하자. 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변론하자. 너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래, 변론만 잘하면은 새 땅에 보내주고, 변론 잘안 들으면은 막 칼에 삼킨다. 근데 이사야 5장에서 변질됐지 않습니까? 성민이 변질됐다. 땅의 것만 찾았다. 근데 6장에서는 이사야는 보좌를 보고 개조받았다. 보좌를 쳐다볼 때 권신받았다. 그래서 8장에서 임마누엘 날개는, 임마누엘과 함께 해야 되지. 보좌와 함께 해야 되지. 땅과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변론해서 66장에서 변론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변론 안 들으면은 아예 막 유혹을 부어줘 가지고 귀신을 부어줘 가지고 귀신의 종이 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4절 5절은 발람의 길을 주로 가르쳤어요. 발람. 쟁전 중에 핵심 문제가 발람 거짓인지를 생각해 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출애굽 맞지요? 모세 출애굽. 그 우리는 예수님 출애굽 맞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출애굽이 두 번입니다. 보여주는 출애굽은 구약이고, 실질적인 이면적인 출애굽은 신약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발람의 길을 추억하라.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 택한 백성들이라도, 출애굽 때 모세 때 말입니다, 발람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므로 발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크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을 동참하면 심판날에 버림을 당한다는 교훈입니다. 아주 무서운 교훈입니다. 구약에는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은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모세 십계 영화도 나왔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하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 민수기 12장 8절에 아론은 땅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지만은, 미리암은 여자로서 여선지자지만은 모세하고는 다릅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아론과 밀리암은 하나님을 대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다가 야단났지요. 5절에 모압왕 발락은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부월의 아들 발람을 초청해서 모세 총회를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그럼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선지도 들었고 거짓선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뿐이지 절대로 거짓선지가 참선지나 참 하나님 백성을 저주 못합니다. 저주해도 저주가 안됩니다. 저주해도 거짓말이지 저주가 택한 백성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공산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의 동방 역사는 거스릴 수가 없고 저것들이 허락과 내려와도 죽으러 오지 저것들이 일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띔에서 길갈까지 일을 주로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노를 격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데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려가면서도 구원을 줬습니다. 배신과 행음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법궤의 근능을 힘입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4장, 5장, 6장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비롭게 그들을 취급하신 것은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약대로 행하신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시댐에서 길가까지를 추억하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빗나갔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고로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하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 옛날을 추억하라. 모세 때를 추억하라. 또 우리도 이렇게 추억하고 교훈을 받아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 주셔야 되고 긍휼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추억하라. 지금도 성도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실족한 일이 많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 내용이 이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지만은 발람의 교훈을 용납한다면은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장차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자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이 계시록은 수신자가 종들과 교회입니다. 1장 1절과 22장 6절 16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찌하여 앞으로 될 일을 말함에 있어 과거의 인물 발람이가 등장합니까? 교훈입니다. 종말을 끝을 바로 맺으려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그 모압왕의 그 역사를 좀 생각해 봐라.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의 역사가 공산당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는 그 목사님들이 바로 발람이다.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발람이 누구냐? 발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그 사상인 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백성을 저주하라는 데 있어서 동참했다. 많은 물질이 있어서 그 많은 물질을 보고 따라간 못된 선지 발람이가 누구냐 할 때 오늘 수룩바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동참한 사람은 바로 발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무슨 조건에 갔든지 무슨 이유에 갔든지 우리 수룩바벨 재단을 해치는 것은 발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면 구약의 교훈과 계시록이 그 사람에게 무용지물이죠. 아무 쓸모가 없죠. 귀가 눈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의 총에 모세 백성을 죽이는데 이용당한 거짓 선지입니다. 오늘에도 기독교 중에서 적기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와 손잡고 또 종말에 하나님이 쓰는 수르바벨 총회 수르바벨 단체를 대적하는 이 666 공상당이나 그리스인지나 마귀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발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짐승을 탄 바벨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는 공상당이고 그 음녀는 발람선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한두 푼 물질 때문에 매수된 것입니다. 자, 에서는 그 파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가지고 그게 우리의 교훈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한두 푼 물질이나 한 그릇 음식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도 처음에는 예물을 가지고 초청으로 봤을 때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가지 말라 했고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또 기도해보고 마음이 넘어져가지고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가락했습니다. 가기는 가되 저주는 못한다. 그럼 그렇다면 가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가다가 당나귀한테 혼장나고 그래 발람의 잘못함으로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모압의 여자들과 간음하다가 2만 4천이 죽지 않습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종말의 교훈입니다. 오늘 기독교 협상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KNCC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에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따라가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천천의 수양과 기름 또는 아들, 아들을 잡아 제사한다, 바친다 해도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없다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같이 하시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험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복을 받으려면 아들만 잡아 바치면 복 받는다는 줄을 착각하고 아하스나 므낫세 왕도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요구도 안 했는데 오판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기독교가 협상운동합니다. 하나 요구 안 했습니다. 공상장 손잡고 예배하지 말라 했는데 복받으려고 인간들 편에서 스스로 신신학적으로 세속적으로 마귀적으로 아담같이 해와같이 뱀하고 속삭이고 앉았습니다. 이것이 종교 미혹, 종교 타락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행위가 진정하지 못했으므로 거짓말, 그것을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의식 행위에만 치우치니 진정한 예배 행위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육장 성가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마태 22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부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는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제물,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한다면 헛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은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 8절 말씀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하나님 명령한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도 어린 양입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많은 제물이고 제물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렸는데 마다들이나 몸의 열매, 몸의 열매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귀한 제물이죠. 자식을 주님께 바친다 하면 죽여서 바침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주님께 헌신하려 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유월절 유래로 초태생의 수컷은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았습니다. 왜 살았느냐? 어린 양이 대속했습니다. 유월절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습니다. 그래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마태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으면 안 되나. 그래서 나귀도 마태생은 죽어야 되는데 나귀는 양이 아니니까 대신 어린 양으로 죽이라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 바침을 통하여 회개와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개와 신앙이 가져오는 열매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 세 가지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말씀이요. 인자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겸손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신이 우리 이 몸에 역사해서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참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역사적인 산,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기업의 보증, 에베소 1장 13절, 인이 있는 자로서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삼위일체 역사로 얻은 귀하고 귀한 열매가 변화성도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이스라엘, 은혜 받은 이스라엘 중에 재림 때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 그 학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 성경 중에 핵심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비를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열매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지 사람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 먹고 하나님께 복받으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걸 수장절이라 혹은 초막절이라 합니다. 그 두 번 역사하는데 표면적인 것은 농사 열매지만은 목적은 이면적인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렇게 사람 열매, 에덴 동산 가는 열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표면적 감사절이고 이면적은 딱 한 번입니다. 6천년 만에 초막절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매를 순이 맞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이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매를 순이 맞고 돌아오라.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절대자 하나님이 잘못하면 때린다. 또 죽이기도 한다. 또 잘못을 회개하면 살려주기도 한다 말씀하셨고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요 욥이가 지금 마귀 참소를 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네가 죄를 짓지 죄를 안 짓고 이렇게 고통 받을 수 있겠나 하고 그가 한 말이 이름이라 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줄 너는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며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욥을 달랬습니다. 그래 욥은 아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 제사 드리고 내 아들도 위해서도 제사를 했는데 이 사탄놈이 나를 고자질해서 내가 애매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매히 뭐 고통받든지 잘못해서 고통받든지 아주 매를 주님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영적 교회들인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섬긴다. 높이 받들어 섬긴다.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에 지혜 있는 자는 잘 순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찾아서 고백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매맞는 때에 잘 순종하고 자신이 매맞아 마땅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살 길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6절은 죄값으로 재앙을 받다 했습니다. 자,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계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거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인즉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불의한 재물이 집에 있는 자라면은 그 집은 정박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탐함으로 오히려 심판날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항복케 하며 치솟거리가 되도록 하시니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라가리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아람 나라 장군 대장 나만이가 문둥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계감이는 문둥병을 건친다는 그 유대 처녀 아이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많은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영접지도 않고 밖에서 저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가라 7번 예물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뭐 요단강보다 뭐 10배나 더 큰 강이 많은데 그거 가서 목욕하지 그 뭐 조그만한 그 요단강에 목욕하면 되겠나 그래 안 하고 갈락하는데 만만 장군의 그 신하가 지혜가 있었어. 각하 아니, 예, 문둥병 권시는데 목욕하는데 그게 쉬운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잊지 마시니까 목욕하고 갑시다. 그래, 목욕하러 갔습니다. 여섯 번 목욕해도 문둥병이 안 낫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더 갔다 나오니 낫단 말이죠. 아, 그래 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가 돈을 좀 받아가지고, 그 계약서도 좀 주고, 종도 좀 주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게, 그 엘리사 종이, 계약서가, 우리 선생님은 바보야. 그 공짜인데 말이야. 공짜를 왜 그냥 버리냐고. 그래.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안 받아도 나는 받아야지 하고. 그래, 나마리가 멀리 돌아갔는데, 그래, 계아씨가 한 두 사람 종을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말을 타고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엘리사가 선생님 이름 팔아가면서, 저, 나한테, 예, 저, 은 한 개하고, 은하고, 옷 두 벌하고 좀, 주라 갑시다. 그래? 그러면 배나 더 좋습니다. 그래, 갔다 오다 가지고 와서 이제, 계아씨가 자기 집에 그 예물을 감춰놓고 아무래도 안 간 줄로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노?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래도 안 갔는데요. 아무래도 안 갔대. 야, 너 그 물질 받을 때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야, 지금이 그런 그 도움 받을 때냐? 지금 야, 하나님이 권능으로 문둥병 고쳤는데 네가 왜 돈 받아? 응? 네가 하나님이야? 응? 너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가입됐다. 그 문제 됐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뭐 거부반응 일으키고 인간 생각 붙이면요 지한 것입니다. 미리암도 문제 됐죠. 하나님 하신 일, 모세 하는 일에 뭐 이르쿵 저르쿵 하기 안 맞는 일이 많죠. 하나님 모략적으로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모략을 베푸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단 말이죠. 자기 일만 하면 됐긴데 자꾸 남의 일 참견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걸려 빠져버리죠. 저 여기 꽃이 있죠. 꽃이 있는데 이 꽃 중에도 말이죠. 곤충을 잡아먹는 꽃이 있어요. 꽃이 곤충을 잡아먹어요. 가만히 피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유인하거든. 그래. 꽃이 입을 다 벌리고 꿀을 내거든, 꿀을. 그럼 뭐, 나비나, 뭐, 벌이나, 이런 벌레들이 꿀 냄새를 맡고 살살 찾아가서 꿀 먹으려고 들어가면은, 꽃이 입을 딱 다물어버려. 그러면은, 그만, 숨도 못 쉬고 질식해서 죽으면은 그 꽃이 그 곤충을 그, 잡아먹어요. 곤충이 죽으면은 거기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래 잡아먹고 살아요. 그렇게 그 곤충은 날아다녀도 가만히는 꽃보다도 못해요. 무식해가지고 오늘 마귀도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꽃같이 피어서 예쁘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쁘다고 냄새난다고 따라가면은 빠져 죽습니다. 그게 지구촌은 참 위태로운 곳이라요. 육적도 그렇고 영적도 그렇고 참 조심조심해야 되지. 잘못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악인의 집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에 악인이 있다. 여섯 가지도 말씀했어요. 악인. 죄값으로 재앙을 받는데 첫째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다. 둘째는 속이 항상 빈다. 또 셋째는 감추거나 보존되지 못한다. 네 번째는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인다. 다섯 번째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는 감람과 포도를 밟거나 기름을 바르지도 술을 마시지도 못한다 했어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오므리의 윤례가 있죠. 오므리. 오므리 윤례. 오므리는 아합의 부친입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그 아들 아합은 더욱 힘써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이들은 참선지자를 죽였고 엘리야 친구들 또 타인의 소유를 강탈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1절에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뺏어서 강탈했어요. 그 나봇의 포도밭이 왕궁 옆에 있는데 왕이 탐해서 나봇을 보고 야 그 밥 팔어 아니면 다른 거 바꿔줄게 하니까 나봇은 아니야 이거는 상속을 받은 건데 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합왕이 병이 나가서 밥도 안 먹어요. 집구석에 들어놓는데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가 왕이요 왜 밥을 안 먹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놈이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왕에게 밭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나봇이 사는 동네 가서 장로를 두 사람 불러서 야 너희들 나봇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해. 그래 이제 장로들 거짓 선지를 두 사람 불러놓고 백세들 모아놓고 재판합니다. 나봇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하니께 그 두 장로 거짓하니께 그래서 나봇을 끌어내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왕이 포도밭을 뺏었어요. 그 나봇이가 돌에 맞은 피가 동네 개들이 핥았는데 그래서 왕도 전쟁에 가서 죽었어. 하늘 맞고 죽었어. 동네 개들이 핥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돌을 던져서 머리가 깨졌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본받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항복게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석거리가 치석거리를 만든다 하면 그 백성 오늘 교회들이 북방에 잡혀갈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후사년 반이 되면 세계의 짐승들 앞에서 음력교회는 비소와 조롱과 치소거리가 되고 맙니다. 후사년 반에. 그래서 스가랴 5장에 도적의 집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은 도둑놈의 집이요. 악한 집이기 때문에 저주가 가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씹읍시다. 12장 성가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 주께 처소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한 교훈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주신 교훈 교훈마다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시온산에 첫 열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하신 예수님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따라갔어 천만 사람이 쓰러지는 환난 재앙날에 시온산에 우뚝 서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신부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오늘 밤에 금요 예배 모일 때에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하여 말씀 듣는 모든 종들 미국에나 지방에나 이 말씀 듣는 종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감화 감동 주시고 일취월창을 주시사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